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첫 절에 한 다섯 가지 우리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하나하나가 담아진 의미가 다 다르죠. 첫째 악독은 카케아라는 말인데,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속에는 교묘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덫을 놓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시도, 이걸 보통 악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겉으로 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만, 기만은 정확한 의미는 의도적 거짓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베드로 자신이 넘어졌었죠. 예수님의 심판받는 현장까지 따라가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세 번씩 급구 부인을 하죠. 근데 그 부인은 막 당황해서 하는 부인이 아니었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후에, 한 시간쯤 후에 시차가 정확히 있어요. 그 말은 그 거짓이 그 부인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승을 심지어 저주했다고 성경은 뉘앙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스승을 저주했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그 허무한 지도자를 따랐던 자기 지난 3년의 세월에 대한 아우성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쫓아다녔다니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고 절규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심하다고 저주를 한 것이죠. 어쩌면 스승을 저주한 것보다 더 지독한 무너짐이었습니다. 기만이죠, 기만. 그리고 세 번째 외식은 마스크를 쓰다. 어떤 자기의 더럽고 추잡한 면모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 마스크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 시기와 질투는 좀 달라요. 질투는 하나님에게도 갖고 있는 속성이죠. 시기라고 말할 때는 그 질투라는 속성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그걸 보통 우리가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은 명예에 관한 것인데, 상대방의 명예를 허물기 위해서 짓밟는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실리와 이익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명분론자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캐릭터가 굉장히 명분론자들입니다. 내가 두 끼 먹고 사는 건 그냥 견디는데, 어떤 자존감이 건드려질 때 사람은 견디지 못하죠. 굉장히 사람은 명분론자입니다. 이 비방은 바로 그 명분과 명예에 관한 덕목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옛사람의 성품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고, 우리가 신분이 지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뚝불뚝 어느 결정적인 동기가 촉발이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촉발이 되고 튀어나오는 항목과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 아주 큰 반전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수단이었고, 말하자면 음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쩌면 양식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 그 대화를 보고 삶의 방향과 가치와 의미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로 아주 고루고루 은폐되어 있고 버무려져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잘 보세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누구같이요? 이제 갓난 아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누굴 가리킬까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에겐 두 단계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어나는 과정이 있고 또 태어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 부모님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사람만큼 더딘 게 있을까요? 참 길고 오래 걸려요. 철 드는 것도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평생 철 드는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한 얘기 중에 평생 철 든다 그래요. 그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사람 꼴이 된다 싶으면 이제 또 가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더뎌요. 근데 우리에겐 두 단계가 있어요. 태어나는 단계가 있고 태어나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다라는 말은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는 어떤 순전한 상태. 그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앞 1장에서 쭉 설명 끝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게 신령한 젖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나에게 불현듯 임한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임한 하나님의 택정함이요 은혜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면 젖을 먹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거르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과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일을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을 만들고 키우는 수단으로서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엄마의 기쁨은 아가의 건강입니다. 그 어느 분유 선전 문구잖아요. 엄마의 기쁨은 아가의 건강이래요. 땡땡 분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결실하는 열매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정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내면에 가꾸어지는 상태를 유독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어떤 결과, 열매는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그게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순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실용적 가치로 접근하자면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쓸모짝 없는 녀석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창기와 노란한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용적 가치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아들이 다 망가져갖고 들어왔잖아요. 정말 상거지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냥 그걸로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어요. 오죽 기뻤으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커가고 우리가 달라지는 걸 원하시지 우리를 통해 열매가 나고 무언가 헌신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단계가 뭐냐면 첫째는 신분으로 태어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구원이 불현듯 나에게 은혜로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돼요. 그런데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다음에 그걸로 왕자 다워지고 공주 다워지는 건 아니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으면 이제 왕자로서 공주로서 훈련되고 만들어지고 궁궐의 질서를 배우고 나라의 통치와 경영의 눈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 그 다음이죠. 그걸 여기서는 잘한다 그래요. 성장, 성숙. 이것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읽었던 왕자와 거지인가요? 거지와 왕자인가요? 너무 궁궐의 왕자가 답답하고 세상 밖 구경을 하고 싶은데 철저한 감시 속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하고 얼굴이 똑같은 거지 하나를, 나이도 똑같고 얼굴이 같은 거지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제의를 해서 옷을 바꿔입고 왕자는 궁궐을 나가 거리에 거지 행세를 하게 되고 거리에 배회하던 그 거지는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되어버립니다. 밖에 나간 왕자인 거지는 너무 세상이 신기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정작 발단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궁궐 안에서 벌어지죠. 푹신한 침대를 갖다 줬더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또 식사 전에 손 씻으라고 갖다 준 물을 줬더니 마셔버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얘가. 답답한 거죠. 왕자복을 입었다고 왕자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느 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옷을 입은 자다웁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이제 규범을 배우고 매너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달라져야 돼요. 그게 여기서는 잘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중요하니까.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벌어진 그 엄청난 구원사적 역사가 20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한복판에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아직 시작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살이는 십자가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말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의 전인적인 연결과 고백이 되어진 자인가. 의외로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명분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 일찍이 오카노 목사님은 항상 강조했던 게 한국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 들어오면 복음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는 게 문제다. 이게 한국의 3대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을 했어요. 복음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워요.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도 무의미한 건 아닌데 근데 그렁저렁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10년, 20년 훅 가요. 그런데 정작 마음 한복판에 막 가슴에 못질을 하듯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역사의 저 먼 언덕 너머로 그냥 역사의 사건처럼만 여겨지는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한국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이 글을 전혀 불신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아시아 지역의 환란 속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하는 이 원초적 원시적 복음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계속 전해지고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안수집사님들 제자훈련 시작할 때 새신자들이 시작하는 제자훈련 교재로 사실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은 뭡니까? 동정녀라는 의미는 뭡니까? 아주 생기초서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그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계속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과 그의 생명되심과 이거를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아주 부촌에 있는 교회요, 교수들도 많이 나오는 아주 식자층들이 또 몰려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그 십자가 얘기는 이제 평생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좀 드라마틱하고 좀 감동적인 뭐 그런 말씀 좀 설교에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교인들도 훨씬 좀 받아들이기도 좀 쉽고, 이렇게 이제 넌지시 상식적으로 조언을 했죠.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라마틱한 이야기라니요, 감동적인 이야기라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다 던지시고 목숨을 내어놓은 이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감동적인 얘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 이러려면 사표 낼랍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더래요. 다시는. 실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성도라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내가 사는 힘이 되어야 되고, 내가 걸어가는 힘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4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여기 예수님을 가르쳐서 두 가지로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첫째는 보배. 보배는 그 구약 학계서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학계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학계 선지자 하면 건축한 성전을 재건한 선지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장차 이 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나중 영광이 될 것이다. 이전의 영광은 모형의 영광이에요. 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말은 실체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실체, 만국이 사모하는 분이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배입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표현을 썼는데,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돌이 살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돌이 뭘 이제 이루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5절을 잘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를 보고 역시 뭐라 그러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기 산돌은 오늘 이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여기 2장에 보면 이게 돌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산돌, 모퉁이 돌,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 완전 채석장 분위기죠. 2장 자체가. 자, 그런데 이 돌들을 가지고 뭘 하시려나? 집을 짓는데요, 집. 하나님 집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는 순서는 모퉁이 돌을 제일 먼저 놓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 짓고 나서 모퉁이 돌을 놓죠. 근데 모퉁이 돌을 먼저 놔요. 여기서부터 집이 시작이 됩니다. 뚱 그렇게 집을 지어가요. 어디서 끝나죠? 모퉁이 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 속에는 뜻밖에도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은 순서라는 시간배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작이고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역시 산돌같이 되어서 그분을 연결고리로 해서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의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되어가고 연결하여 연결 입력 연결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죠? 성전이 되어가요.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 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결이라는 단어와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자, 이제 자막을 거둬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서 집을 지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집을 지어가는데 이 집을 짓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어간다고요? 함께 지어가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교회가 갖는 매우 중요한 속성이에요. 이제 곧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방저방 들어앉아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뭐 시장도 봐오고 또 뭐 이런 거 가서 줄 선물 복음 팔찌 이런 거 이쁘게 만들었더라고. 오늘 새벽에 차고 나왔는데 이게 어젯밤에 차고 그냥 잤어요. 예. 여기 이제 우리 아들놈이 하나 만들었다고 갖다 주더라고요. 예. 얘는 요즘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아요. 저보다 더 교회 오래 있어요 지금. 예. 이제 형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장도 보고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형들하고 있는 게 이제 행복한가 봐요. 너무 좋은가 봐요. 혼자 뚝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그런 재미가 없었죠. 그런데 그거예요. 우리가 일 때문에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깨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십니다. 근데 그걸 왜 연결을 시키고 함께 지어가도록 할까요? 절대 성도를 홀로 떠도는 섬처럼 그냥 두질 않으세요. 섬도 홀로 떠 있는 것 같지만 바다 밑엔 전부 뭘로 연결되어 있죠? 육지로 다 함께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게 물이 덮여서 따로 떠도는 섬처럼 보일 뿐이지 뭍이라는 뿌리는 다 하나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보면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막 공격하고 깹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 늦게 돼도 돼요. 서로 안 돼도 돼요. 늘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 외엔 중요한 일 없어요. 그거 조금 뭐 적게 가면 어떻고 더 많이 가면 어떻고 늦게 가면 어떻고 조금 나중 가면 어때요?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다투어가면서 갈등을 일으켜가면서 연결시켜서 함께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화되고 만들어져 가라는데 명령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몇 가지로 우리를 소개했는가 하면 택하신 족속,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데 사실 이건 형용사로 형용사 영법을 써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보다는 사실 왕의 제사장이에요.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나서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전부 집합 단위로 우리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족속,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백성, 전부 집합단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지적해 놨죠. 구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은 시편에 보면 생명의 원천을 얘기하는데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내면의 세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투영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지고 가꾸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에 그 뭐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외모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꾸밉니까? 저는 그거 절대 찬성합니다. 네? 꾸미세요. 오늘도 이런 시간에 좀 안 하고 오신 분들도 더러 눈에 띄는데 가능하면 새벽에도 좀 하고 나오세요. 그런데 이 화장은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겁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그죠? 예, 나를 위한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 같기도 하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외모를 가꾸는데도 그렇게 투자하고 어우 그 뭐 하나 사달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 눈 하나 뭐 하는 게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 여자들 그 대단하더라고요. 그 요거 뭐 그래봐야 별로 티도 안 나는데 그 몇십만 원짜리 투자를 해요. 저는 그거 절대 찬성해요. 그런데 그러한 준비에 비해서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단장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단련하고 있는가.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화장하러 나오는 분들이에요. 어디를?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막 화장도 벗겨지고 색깔도 변하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금요일은 또 철야가 있어요. 철야. 많이들 나오세요, 오늘. 예, 철야에서 또 이제 낮에 얼룩진 거 다 지우고 그때는 생얼굴로 우리 또 다른 화장을 예, 하는 겁니다. 성령의 화장. 예. 오늘도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띄워주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죠? 새 것이 되었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유명한 구절 때문에 더 유명한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이 주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7절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8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우리를 왜 새 것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왕의 제사장이에요. 이 갈등 많은 땅에 이제 우리 오늘 일터로 캠퍼스로 나가보면 또 사람만큼 보람 있는 대상도 없지만 끔찍한 것도 없잖아요. 수많은 똘끼충만한 또라이들 속에서 이제 오늘 또 하루 버텨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이 마음의 단장을 하지 않으면 정말 화목해 하는 직책의 직분자로 살아가기가 어디 만만합니까? 각자 개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오늘 종일 성령 안에서 기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이제 제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일으켜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